매기 성경 강해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 자, 오늘도 여러분들을 요한계시록 이제 18장 우리가 지난 시간에 4절까지 나누었는데요. 4절 말씀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소개해야 될 것 같아서 한 번 더 읽고 그 뒷부분을 여러분들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러니까 본절은 하나님의 백성, 이 하나님의 백성은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대환란기 동안 그 가운데 들어간 그 수고를 당하지 아니한 그런 백성들을 말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한번 부르시고 택하신 백성들은 놓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데려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알기 위해서는 예레미야 51장 5절에서 6절, 45절, 그리고 이사야서 48장, 신명기 4장 뭐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참고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렸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이것이 오늘날에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불변의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부르셨으면 그 부른 백성들을 끝까지 견인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칼빈의 5대 교리에 보면은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한 번 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면, 인치셨으면 끝까지 여러분들을 책임지시고 그 하늘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고 또 하나 경고가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 때에 구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옛 성품에 거하지 않고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하신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자신의 삶 가운데서 죄를 자백하고 포기함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처리하실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당장 심판하시거나 아니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것을 자백해야 한다 하는 것이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 자신의 죄를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의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 고린도전서 11장 31절에서 32절의 말씀인데 이런 말씀들이 그대로 우리 가운데 적용이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죄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이 중요한 답변을 준다고 생각을 하는데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백한다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고 살면 하나님의 의로운 용서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거부한다면 그 용서하심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죄의 사함은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견해에 대해서 혹여 이렇게 생각하면 이건 한번 보세요. 하나님, 당신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말 뜻이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들의 인격을 통해서 고백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용서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자신의 죄에 대해 변명하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이웃의 죄는 잘 지적하면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그것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죄를 죄로 인정하기 전에는 결코 죄를 자백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자신에 대해 판단하는 것을 거절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때 비로소 죄의 문제가 처리되는 것입니다. 저는 저의 모든 행위가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낱낱이 자백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장 우리를 징계하시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로 죄의 형벌을 면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마귀의 자녀는 벌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죄에 대한 심판을 면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큰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대하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마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실 리가 없습니다. 자, 18장 5절로 가보겠습니다.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바벨론은 오랫동안 축적된 죄의 역사를 갖고 있었으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우리의 이해로 한다면 기록해 놓으셨던 것이죠. 바벨론은 가장 오래된 고대 도시 가운데 하나로 성경에서 예루살렘을 제외하고는 아마 가장 많이 언급되어 있는 도시일 겁니다. 그런데 마침내 이 도시와 그곳의 종교에 마치 홍수와 같은 심판이 몰아닥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지체될 지언정 결코 면제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불신자들이 죄의 형벌을 피해가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임하게 되는 것이죠. 6절로 가보실까요?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이것은 공의의 가장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봅니다. 그들에게는 죄의 잔이 끝까지 이렇게 차는 거 있잖아요.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거죠. 그래 마침내 마지막 한 방울이 떨어짐으로 잔을 범죄한 자들의 입술에 갖다 댈 때 그때 하나님의 그 심판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여러분에게 시편 137편을 읽을 것을 권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행사에 있어서 옳고 공의로우신 그러한 거룩한 하나님이시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깨닫는 것이 중요하겠죠.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보면 시편 137편이 참 중요한데 여러분들 꼭 읽어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같이 한번 나눠보죠.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리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 천장에 붙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리라 헐어버리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네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네게 갚은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네 어린 것들을 바위에 맺히는 자는 복이 있을지로다. 아멘. 이 시편 137편이거든요. 여러분들이 그 시편을 좀 한 번 더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행사에 있어서 옳고 공의로우신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18장 7절을 가볼까요?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니. 여러분이 보는 바와 같이 번영은 바벨론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지 못하게 해서 그것이 어두워버리는 거예요. 눈을 가려버리니까. 여러분, 주식시장에서는 활발한 거래가 이루어졌고요. 사람들은 심판이 임할 때까지 우량주를 거래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성읍은 사치와 오만, 교만, 그리고 온갖 죄와 자기 기만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당시 그들에게는 세계의 평화가 눈앞에 보이고 모든 것이 낙관적으로만 생각되었던 것이죠. 그들에 대한 부정적인 선지자들만이 경고하고 그들을 노아시대와 똑같은 자로 취급을 했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잘 알아보고 알아듣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 찬송 함께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18장 8절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질지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의 심이니라. 그래서 본절은 우리에게 멸망의 신속성과 그것이 불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아름답게 환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애통과 사망과 흉년이 동시에 찾아올 만큼 바벨론은 커다란 비극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망과 애통과 흉년은 바벨론을 무자비하게 짓밟고 다니는 세 마리의 말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멸망은 마지막이며 최종적인 것이 될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바벨론은 초에 가장 뛰어난 성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장기간 동안 심하게 계속된 죄악의 역사는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 8절을 보시면 그를 심판하실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니라 그랬잖아요. 이 성읍을 멸망시키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리스도의 재림 시에 행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 이사야서 63장 1절로 4절을 보면 그 말씀이 나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에돔에서 오며 홍의를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자가 누구니요? 그 화려한 의복, 그 큰 능력으로 걷는 자가 누구니요? 그는 내니 의를 말하는 자여 구원하기에 능한 자니라.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으니요? 만민 중에 나와 함께 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을 인하여 무리를 밟았고 분함을 인하여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 구속할 해가 왔으나 라고 말씀되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재림하실 때 피로 얼룩진 옷을 입고 에돔으로부터 오실 것입니다. 저는 그분께서 바벨론을 거쳐 오시면서 그 악한 도시의 심판을 행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장에서 자세히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처럼 거대한 중심 도시에 대한 멸망의 그 반응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한번 고찰해 보도록 하겠는데, 세상은 분명히 비통할 것이고 뭐 비통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바벨론의 장례식에 사람들의 발길이 몰려드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동시에 하늘에서는 바벨론의 심판에 대한 축제 분위기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벨론의 멸망으로 슬퍼하는 무리가 있는 반면 한편으로는 기뻐하는 무리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바벨론 심판에 대해서 세상이 슬퍼하게 되는데, 요한계시록 18장 9절로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가로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일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그때 바벨론은 전 세계를 다스리며 통치하실 것입니다. 바벨론은 저 그리스도의 수도가 될 것이고 최초로 완전한 통치권을 장악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은 매우 놀라운 곳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그런 것의 중심지가 된다 하는 것이 성경의 교훈입니다. 주식시장의 중심이 오늘날의 뉴욕이라고 본다면 아마 그 당시는 바벨론으로 옮겨가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세계 유행의 중심지가 아마 오늘날 뭐 일반적으로 파리라고 그러잖아요. 그 당시로 이제 멸망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런 중심지가 바벨론으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대개 성공하기 위해서는 런던이 아닌 바벨론으로 가야 된다는 말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바벨론에 있는 것들은 모든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적대하고 적 그리스도 중심으로 편성되고 적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이게 된다 하는 것이죠. 이처럼 엄청난 도시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리라는 사실을 사람들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해가 기울면서 바벨론은 연기가 피오로는 폐허가 될 것이죠. 이러한 소식이 전해질 때 세계는 깜짝 놀라고 탄식을 할 것입니다. 바벨론의 운명이 기울어갈 때 온 세계가 슬피 울 것입니다. 만약에 그때 여러분이 달나라에 있다면 여러분은 아주 크게 통곡하는 소리에 이어폰의 볼륨을 낮추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7장에서 땅의 임금들이 종교적인 바벨론을 싫어했고 적그리스도는 자기가 종교적인 영역에서 독자적으로 경배를 받기 위해 바벨론을 제거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세상의 왕들은 바벨론의 멸망에 가담을 했습니다. 이와 반대로 18장 이곳에서는 우리가 세상의 왕들이 바벨론으로 인해서 국고가 늘어나기 때문에 상업국가인 바벨론을 좋아하게 된다 하는 거였습니다. 사실이지 본문은 그것을 가리켜서 음행이란 말로 표현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는 그보다 더 좋은 말을 생각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 뭐 일반적으로 보면 모든 그 로비스트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이 지금 미국의 워싱턴 아니겠습니까? 그 워싱턴 정가가 아닌 이제는 바벨론으로 그런 사람들이 모이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들은 세계 모든 대기업의 총수들이 그곳에 있게 될 것이고 그러나 왕들은 침몰하는 배에서 도망치는 쥐처럼 바벨론을 버리게 될 겁니다. 그들의 울음은 애처로우면서 동시에 비열한 면이 있습니다. 그들은 좋은 말로 바벨론을 칭찬하지만 그들의 슬픔은 절망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주식시장의 우량주로 생각했던 바벨론의 갑작스러운 멸망에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한 시간도 안 되는 짧은 순간에 심판이 임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것들을 상징해 줍니다. 여러분 그 세상에 있는 뭐 그 파괴하는 그 무기 중에 뭐 원자폭탄이 제일 무섭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하잖아요. 순식간에 대재난을 주는 것이 그런 폭탄들 아닙니까? 그렇듯이 그리스도의 심판이 바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무서움들을 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대단히 무서운 장면으로서 그리스도께서 땅 위에 당신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 행하시는 마지막 대재앙이고 재난의 심판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요한계시록 18장을 아주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고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영적인 측면에서 다시 한번 읽어보고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매기 성경 강해 지금까지 Through the Bible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청취 소감을 보내주신 분께는 나침반 출판사에서 신앙서적을 보내드립니다. 청취 소감을 남겨주실 분들은 극동방송 홈페이지 매기 성경 강해로 들어오셔서 사연을 남겨주시거나 문자로 참여하실 분들은 한 통에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